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기회를 주실 때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입니다. 자,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조금 나만의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거룩함을 분위기의 일종으로 생각하실 수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거는 좀 이제 교회에 오면 조용하고 차분하고 왠지 그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데서 저 오색 빛이 발하여지고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설교자가 두꺼운 가운을 입고 있다든지요. 저 무슨 현대적인 악기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쫙 웅장하게 연주가 되고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은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오감에서 느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 하면은요, 성경 원어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거룩,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다르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당한 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분과 구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거룩이란 말은 누구에게만, 원래는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떻게 돼요?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분이고 독립적인 분이셔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들을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들로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공간과 시간과 물질들과 존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도 보겠지만 또 화면에 그림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보니까 자, 무엇을 창설하셨다고 했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특정 시간대에 특정 대상들을 두심으로써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들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태초라는 시점에 에덴이라는 공간에 인류의 첫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써 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대표 원리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요, 모든 공간과 시간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완성이 되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거룩함이 온 땅과 모든 세계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반대였죠.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범죄 때문에요, 그 범죄의 영향력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들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타락사건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실패와 세상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멈추어지고 반대로 된 그 상태를 그냥 두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다시금 변화시키려 하셨을까요? 당연히 다시금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신약에까지 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 그 다음 그림을 볼 건데, 그 그림들 속에 이제 공간, 시간, 존재들 뭐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사이에 에덴 동산과 똑같은 중간에 샘플이 있고 그것이 확장돼 나가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구별의 그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의 단계가 구별로 나타난다. 구별된 단계. 그래서 좀 덜 거룩하고 좀 더 거룩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깝거나 아니면 좀 더 멀거나라는 이런 구별의 단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동심원 구조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나타난 그림은 공간의 구별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일정한 특정 땅을 선택하셨어요. 그 땅이 뭘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에 더 거룩한 공간을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소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중에도요, 더 거룩한 공간이 또 있어요. 어떤 공간일까요? 성전이라는 공간이고요, 그 안에 성소라는 공간이 더 거룩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 뭐라고 부르죠? 법궤가 있는 곳이죠. 지성소라는 곳이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들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의 구별 단계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뭐가 일어나느냐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그림하고 굉장히 같은 패턴을 가진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아니면 존재들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림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게 되죠. 자, 시간의 구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구별된 시간,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월삭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절기들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7년에 한번 돌아오는 안식년, 더 안으로 들어가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다음 그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구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는 하나님께 더 가깝고 누구는 하나님께 더 가깝지 못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가 있는데 이제 열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디죠? 레위지파요. 레위지파 중에도 더 거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건널 수 없는 벽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구죠? 대제사장. 아까 공간의 구별이랑 이 사람의 구별이랑은 거의 잘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은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놀라우신 분이다, 경외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요 우리는 또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또한 그 동심원 구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그치기를 원하셨다면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종류의 그림들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역사, 에덴 동산 이후의 역사들은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그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지요? 심판,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전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요, 바로 뒷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가는 중인 겁니다. 자, 시편 99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께서,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2절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자, 어디에 좌정하셨다 했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법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맞대어 있는데요,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이시다.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아까 그 동그란 그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지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신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재하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다가오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구별이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지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요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성소 안에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었어요. 부정한 자가 주님의 법궤를 만진다든지 말씀 기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지 못했을 때 성경은 죽음의 결과가 임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그럼 그림의 떡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그냥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림이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은 왠지 어떤 하나님이요? 되게 멀리 계신 하나님.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왔을 때는 잠깐 뵙는 것 같으나, 그러나 평소 때는 같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아니면 어떤 훌륭한 신앙 가진 분들에게는 동행하시는 분이실지 모르나, 나같이 잘 모르고 죄도 짓고, 그렇죠? 극복도 안 되고 주저앉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멀리 계신 분,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감히 뵙기도 어렵고 죄인이 감히 가까이 나아가기도 어렵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만 같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함의 구별을요,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있던 그 벽을 어떻게 해요?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여러 번 볼 거예요. 또 나와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특정 시간, 특정 공간, 특정 대상에게 주어졌던 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죠? 에덴에서 이루어지는,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저기에만 영향을 미쳐요? 아니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림요. 두 번째 그림. 자, 안으로 들어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화살표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표도 보이지만 다른 방향의 화살표도 보이시죠? 더 두꺼운, 더 굵은 화살표가 뭐죠? 밖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려진 화살표예요. 하나님은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전체로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패턴인 거지요. 진짜 그럴까요? 지성소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같은 미물에게도,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정말로 오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이 화면은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전해진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살았냐 하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지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특별한 예언을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조금 전에 시편 99편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이주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에스겔 8장 6절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동심원 구조의 맨 가운데 계시는 그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된다. 주님의 모든 그림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8장 16절 보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자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예배하였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 후반부에 가보면, 4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장 2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주님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것이 4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 동쪽 문에서 하나님이 나가시고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쪽 문에서 생명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이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자 4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물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4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보니까요, 물이 발목에 오를 정도의 깊이가 됐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또 천척을 가니까 물이 허리에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또다시 천척을 더 측량하니까 물이 가득해져서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아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이 가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란요? 거룩함이란 정적인 의미에서 멈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 차별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에서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동적인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지요. 거룩함에서 부정한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격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확장되는 것이, 거룩이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움직임, 거룩의 동적인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거룩함이 확장된다는 그런 그림은요 에스겔 4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보았던 그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한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확장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어 오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뜻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진짜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림은 내려주시고 성경 한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의 핵심인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자, 무엇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참 성전이 누구이시지요? 예수님이요. 성전은 단순한 공간과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아까 보여드린 그 구별된 벽이 겹겹이 쳐진 그 벽들을 다 허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가르셨고요, 다른 말로 벽을 허무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른 말로 벽이 허물어 친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참 법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거룩함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음의 확장이고 말씀의 확장이고 성령의 확장이며 이것은 동시에 거룩함의 확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요. 성소만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전체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 모든 가나안 땅.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워지기까지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거룩하심은 흘러가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움직이는 것이다. 거룩함은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이랑 더 이상 심판과 징계만을 하는 원리가 아니며 오히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룩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묵상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이고 차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되는 거지요.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상처를 넘어서서 회복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무엇하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은 흘러가는 거라 했잖아요.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은 흘러가는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어떤 산 제물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나가서 죽으세요 뭐 이런 표현이 아닌 거지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게 하는, 찾고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 보내게 하는, 확장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런 삶의 실천을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거룩한 분이셨고 나를 거룩한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신자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드러냄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물러거라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정죄하려 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용서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다시 살 기회를 주셨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신 장면이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님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오라 하시니까 막 갔어요. 풍랑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누구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의로우신 심판의 손이에요. 성경, 뭐 시간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이 여호와의 손은요, 죄인들에게 멸망의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베드로,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빠져버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요, 베드로는 원래는요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신하여 죽으시는 은혜의 손이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손이 가게 되는, 머무르게 되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건져주셨지요. 예수님의 손이 병자를 만지면 낫게 되었어요. 그분이 보지 못하는 자를 만지시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은요, 은혜의 손, 은혜의 손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거룩한 손을 은혜의 손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손이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덜 성숙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언제까지 인내해 주어야 하는지를 볼 때 부족하다, 연약하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손을 내미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으로 가게 되면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이제 교회가 잘해야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으니 교회는 세상을 정죄한다. 아니지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경계선을 넘어서 나아가고 벽을 허물고, 그렇죠? 구별 허물고 구분을 허물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가 흘러가도록 가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은혜의 손을 내밀 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과 신자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손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내려오사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닮은 은혜의 거룩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로 거룩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